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는 이달 초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들을 겨냥해 사린가스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지역인 칸세이쿤 마을에서는 당시 화학무기 공격으로 80여 명이 숨졌으며 미국은 즉각 시리아 공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채취된 사린가스 표본의 제조 공정은 시리아 연구소들에서 개발된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이 같은 방식은 시리아 정권의 특징인 만큼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에로 장관의 발언 외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상세히 공개한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확보한 자체 화학 표본에는 사린가스와 핵사민으로 알려진 안정제가 들어있었다며 이는 지난 2013년 화학무기 공격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불발탄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시리아 정부가 제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미군은 오늘 0시부터 4시간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입장 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등 세계 40여 개국 출신 여성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 한반도가 핵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한은 또 외교만이 한반도가 현재 직면한 핵 위기와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평화는 가장 막강한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오늘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배수량이 5만 톤인 이 신형 항공모함은 중국의 선양 J-15 전투기들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제작하고 동북부 다레낭에서 건조한 이번 항공모함이 오는 2020년 이후 취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항공모함의 진수는 중국 고유의 항모 건조 기술이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이뤘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30일 해군 창설 68주년을 맞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이 접근하던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에 경고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구축함 마한호에 이란 함정이 근접항해를 시도해 이뤄졌다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마한호가 이란 함정에 무선망으로 몇 차례 접촉을 시도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위험 신호로 경적도 수차례 울린 끝에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선박은 당시 마한호에 1000m 이내로 접근했다가 방향을 돌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전투기들이 어제도 쿠르드 노동자당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터키는 또 이라크 시리아 전선의 주요 쿠르드 연계단체인 민병대도 겨냥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터키의 이번 공습으로 적어도 18명이 숨졌다며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터키군은 성명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한 권한으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한국 경부 성주 부지에 배치됐습니다. 발사대와 사격 통제 레이더 등이 곧 시험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 핵심 장비가 전격 배치된 데 대해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군사 옵션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고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경북 성주 부지에 전격 배치됐습니다. 미한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 9개월여 만인데요. 각종 성능 시험 등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이 26일 오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장비를 성주 부지에 반입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미군이 사드 부지에 반입한 장비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트럭 20여 대 분량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장비의 전격적인 반입은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6일 입장 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고 우선적으로 사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별도의 시설 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주부지에 반입된 장비는 사드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들로 이 장비들이 본격 배치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이 곧 시험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초기 배치 형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장비를 일단 배치한 뒤 각종 성능시험 등 초기 작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군 측은 성주 부지가 이미 평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반시설 공사 없이 관련 장비를 신속히 배치한다는 입장으로 발사대 자리만 사각형 형태로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체계 가동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반입된 장비를 연결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거기서 안정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지휘 통제에 있어서 레이더와 사드 레이더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성에서도 보고 이런 종합적인 정보 처리 같은 게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네트워킹이 다 되면 요격이 가능한 체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는 아직 성주 부지에 반입되지 않은 요격 미사일까지 추가적으로 배치된 이후엔 사드 포대 성능에 대한 점검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장비들은 다 들어갔고요. 사격 통제 장치도 들어갔고 레이더도 들어갔고 요격 미사일도 일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요격 미사일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절차가 남았을 거고 그렇게 되고 나서도 아마 시험 운용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그것들이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체 점검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장철훈 교수는 사드는 북한이 한국 쪽으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일정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 수차례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26일 새벽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이송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반대 단체로 구성된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장비 이송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2명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오늘 전격 배치된 사드의 장비들은 연결만 하면 곧바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요격 준비에 착수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6일 오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그리고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반입했습니다. 이들 장비는 사드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로 연결만 되면 곧바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들 장비 대부분을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해 오산 비행장과 부산항으로 반입해 한국 내 기지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요격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로 지난 6일 사드 장비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보통 사드 한 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를 갖춥니다. 또 발사대 한 기는 요격 미사일 8발을 장착할 수 있고 30분 안에 다시 장전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미사일은 적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직격형으로 일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이며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고 있어 요격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으로 엑스밴더 레이더는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장비로 적미사일을 탐지해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입니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전방 배치형과 종말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성주에 배치되는 레이더는 종말형으로 적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탐지 추적하기 때문에 최대 탐지 거리가 800km 정도로 전방 배치형보다 짧고 레이더 전파가 공중을 향해 발사됩니다.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전방 배치형으로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중국 측 주장과는 달리 종말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북쪽으로만 지향해 운용되고 최대 120도의 방위각 범위 내에서만 탐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드의 두뇌와 같은 교전통제소는 최대 수십 발의 적미사일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쏴도 한꺼번에 요격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군사 분계선 이남 한국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요격 고도는 40에서 150km로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의 20km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군은 또 사드가 음속의 8배 속도로 고도 40에서 150km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음속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요격률 100%라고 자랑하는 사드는 그동안 진행된 11차례 시험이 모두 단거리인 스커드 미사일과 준중거리인 노동미사일 요격에 집중됐습니다. 사거리 3,000에서 4,000km인 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경상북도 성주부지에 전격 배치된 데 대해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엄중히 훼손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지역 균형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관련 설비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또 사드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과 지역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도 역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늘 연방 상원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관련 설명회를 엽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와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대북 전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26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대북 상황 보고회는 백악관이 아닌 상원 주도 행사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Just to be clear, that meeting is a Senate meeting led by Leader McConnell, just utilizing.
이 행사는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가 주도하는 상원 회의로 백악관은 단지 장소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회의에서 대북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북 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 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댄 커처 국가정보국장이 의원들에게 북한의 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와 압박을 계속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obviously the more that we can solve this diplomatically and continue to apply pressure on China and other countries.
전날 백악관을 방문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그룹 차원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강력한 회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해법 이상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지역 안정과 북한의 위협 완화를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사용토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북 전략을 묻는 질문엔 진행 중이란 짤막한 답변과 함께 중국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지적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꼽았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스스로 비핵화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하다면 군사 옵션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기차는 이미 떠났고 대신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5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점은 외교적, 경제적 방안 외에 희망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대북정책 합동 브리핑과 28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 본부에서 주재할 북핵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등을 열거하면서 일련의 제재 이행 노력을 압박 캠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미국은 더 이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관련 움직임의 속도가 다르다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릴 이탈리아를 비롯해 러시아, 독일, 워싱턴 등 어느 곳에서든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현 상황의 긴급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옳은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오래전에 지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거나 혹은 핵활동을 멈추도록 충분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더욱 확고한 결의를 갖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토너 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장관이 오는 28일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각국이 현행 모든 대북 제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를 강경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곧 100일을 맞습니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토론회에 참석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 위원장은 25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시급한 도전은 한반도 핵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과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트럼프 취임 100일 아시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And I'm encouraged by the president's resolve over the past 100 days. I believe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straightforward.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일간 북한에 보여준 결의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직설적이어야 한다며 북한을 억제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경제적, 외교적,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steps he takes to mitigate the North Korean threat and promote the United States economic engagement in Asia hold tremendous importance, yet we don't have a clear sense of what those policies will be.
카스트로 의원은 북핵 위협을 완화하고 아시아 지역과 미국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한 공격성은 전략적 인내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북한에 접근하는 종합적이고 철저하며 주도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Not very clear policy of how to deal with this problem on the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 signals being sent out in various directions.
스웨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여러 방향으로 신호는 보내고 있지만 그다지 확신을 주는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웨인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대행을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중국의 무역 문제를 연계한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 don't think it's useful to make the linkage between, you know, security issues and trade issues. I think both on their own merits are very important.
커틀러 부회장은 국제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전날인 24일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함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 정권은 새로운 보안관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케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표현을 선동적인 수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선제 공격은 마지막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인민군 창건 이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은 대내외의 자존심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인민군 창건 85주년인 25일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대형 도발을 자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고 또 주변국들에서 또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이 평화 안정을 깨치는 것이다 라고 강한 메시지를 보냈고 또 그러한 메시지의 영향 일 수도 있고 또 북한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하지 않은 것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대형 도발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의 군종 합동 타격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 대규모 훈련을 이례적으로 시위라고 표현한 데 대해 아무래도 대내외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 고강도 도발 대신 대규모 훈련을 통해 무력 시위를 하는 선에서 반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들, 중국의 뭐 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대대적인 훈련을 무력 시위로 포장함으로써 자신들을 이렇게 그 어떤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주변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합동 타격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원산 비행장에 도착,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타고 북한의 해군과 항공, 반항공군, 전선 최정예 포병 무력을 사열했습니다. 이어 화력 진지 감시소로 이동해 훈련 진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수호이 25 폭격기와 미그 23 전투기 그리고 여러 척의 잠수함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이번 훈련에서 잠수함들이 적 함선에 강력한 어뢰 공격을 했고 목표 상공에 진입한 폭격기와 전투기는 폭탄을 쏟아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최근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시킨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겨냥한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노동신문은 이와 함께 수킬로미터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화포는 유사시 북한이 가장 먼저 사용할 공격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40km에서 50km에 달해 한국의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다양한 뭐 공군과 해군 병력, 그러니까 뭐 전투기와 잠수함 등을 동원해서 미국의 항모 전단에 대항할 수 있음을 과시한과 동시에 만에 하나 선제타격이 있을 시에는 대량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서 이번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숙청을 당해 국가보위상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가 최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을 기념한 북한군 열병식에서 대장 계급장을 달고 주석단의 모습을 다시 보인 김원웅이 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의 직함을 언급하지 않아 국가보위상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어제 성명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사는 이미 북한 인권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점이지만 우리는 무장 대립에 대한 선동 증가만 목격하고 있다며 증오와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성명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기회를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인권을 포함해 긴장을 줄이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을 비롯한 관련 정부들이 유엔 헌장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큰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이번 긴장 증대의 원인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을 지목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미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25일 저녁 북한 주민들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종아 여자 34세, 김소희 여자 27세, 정미양 여자 8세, 전혜영 여자 26세.
이들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사흘째를 맞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강제 북송 피해자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전면 중단하라!
중단하라!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at what the Chinese are doing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They are violating international law.
중국의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숄티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이나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던 탈북자 임혜진 씨는 VOA에 중국이 강제 북송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 2000년도 내가 4월달에 잡혔을 때는 처음 잡혀가지고 제가 잡혀가지고 너무나도 잡혀서 북한에 나가기면 죽는다는 그 각을로 많이 울고 그랬더니 중국 공안에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갔다가 또 오면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잡혀서 갔다 오는 게 있잖아요. 뭐 동네집 갔다 오는 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북한 자유연합이 해마다 한두 차례씩 발표하는 강제 북송 피해자 명단에 직접 올라 있었던 탈북자 조진의 재미 탈북민연대 대표는 VOA에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이 없으면 탈북자들이 북한에 가서 죽을 일도 없고 또 아이들도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북한 자유주간 나흘째인 26일에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중국 내 북한 고아 문제에 초점을 맞춘 행사와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계 탈북자 총회와 북한의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 등이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평양의 인구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은 전 세계 도시 가운데 16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집계됐는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딜까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평양 인구가 28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데모그라피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데모그라피아는 도시 정책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민간기구입니다. 평양은 인구 규모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034개 가운데 16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양 인구는 2015년 286만 명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구 1위는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으로 이 일대에 약 3,900만 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3,176만 명으로 2위, 인도 델리 일대가 약 2,60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서울 인천 지역이 약 2,400만 명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밖에 청진이 인구 63만 명으로 821위, 함흥이 54만 5천 명으로 956위를 기록해 북한에서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3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11개 지역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올랐고 미국은 73개에 달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도시들은 전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인구 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의 면적은 176제곱킬로미터로 제곱킬로미터당 16,300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밀도 순위에서 41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함흥이 152, 청진은 280위에 올랐습니다. 데모그라피아는 세계 각국의 인구 조사 자료나 인공위성 사진, 유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특히 북한의 경우 유엔 세계 도시화 전망 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이 오늘 첫 국산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이로써 항공모함 두 척을 물에 띄운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해군 초강국 대열에 끼게 됐다라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관련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야겠군요. 첫 네. 중국산 항공모함이 진수식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요, 오늘 오전에 중국 선박 중공업 그룹 다련 조선소에서 자국 기술로 만든 첫 번째 항공모함인 001A함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예. 이 진수라는 말은 뭍에서 조립한 배를 물에 띄우는 건데요. 오늘 진수식은 국제관례에 따라서 현장에 모인 선박들이 일제히 고동을 울리는 축하 행위로 시작됐는데요. 예.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려해서 대회에 공개되는 군사력 공개 행사 참가에 부담을 느껴서 불참한 걸로 중국 언론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예. 이 항공모함 이름이 001A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001A는요, 이 프로젝트명, 그러니까 장비 탑재와 성능 시험 등을 거쳐서 군이 정식 취역시킬 때까지 편의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예.
중국군은 현재 지난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인 옛 소련산 항공모함을 개조한 제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랴오닝함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 이 프로젝트명이 001함이었습니다. 오늘 건조된 첫 중국산 항공모함을 001A라고 부르는 거는요.
예.
001보다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001A함은 앞으로 한 1년쯤 뒤에 취역과 함께 산둥함으로 명명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해 주신 랴오닝함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진수식을 한 산둥함 이제 중국 항공모함 이제 보유 대수가 이제 두 척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배를 제외하고요. 전투기를 비롯한 함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11척을 보유한 미국을 비롯해서요.
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인데요. 이번에 복수의 항모를 갖게 된 중국 관영 매체들은요. 미국에 이어서 해군력 초강대국 대열에 서게 됐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자국 기술로 만든 항모를 물에 띄운 것이 중국이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렇군요. 001A 중국 기술로 만들었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001함보다 이제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001A함은요. 길이 315m, 폭이 75m에 최고 항속 31노트입니다.
예.
통상 항모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인 만재 배수량은 7만 톤급인데요.
예.
67,500톤인 랴오닝함과 비슷하지만 길이 300m인 랴오닝함보다 좀 커졌습니다.
예.
길이가 15m 차이에 불과하지만 함재기가 뜨고 내리거나 머물 수 있는 이 갑판 면적이 1.5배 크기로 늘어났는데요.
예.
관제탑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그 신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유를 신랑 군사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갑판 면적이 늘어났다면 그만큼 이제 그 비행기를 실을 수 있는 그 면적도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탑재 가능한 함재기 수가 랴오닝함보다 12대가 늘었습니다.
예.
중국은 001A함에 젠 15 전투기를 36대까지 실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참고로 현재 한반도 인근 해역에 파견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경우에는 기종에 따라서 60대에서 80대까지 항공제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정식 배치까지는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첫 국산 항공모함 배치 장소가 남중국해입니까?
예, 오늘 진수된 001A함은요.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인민해방군 해군에 인도돼서 정식 취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 배치 장소로는 중국 대륙 최남단인 하이난성 싸냐 기지가 유력합니다. 이 싸냐 기지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 군사시설을 구축하면서 확충한 곳인데요.
예.
중국 신랑 군사망은요. 중국의 새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출연하게 될 경우 이에 대응할 군사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한 주변 국가들에게는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군요.
전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그동안 연근의 방어에 치중하던 중국 해군이 먼 바다까지 나가서 활동하는 원양 해군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의 버금가는 해군력 초강대국이 됐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좀 미국과 해군력에서 차이가 있죠?
예,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이 객관적으로 격차가 큽니다.
예.
이 항공모함만 놓고 봐도요. 중국은 이제 두 번째 함재기 탑재용 항모를 가지게 됐지만 미국은 이미 11척을 운영하고 있어서 수적으로도 훨씬 우위에 있고요.
예.
중국산 항공모함은 성능 면에서도 미국 주요 항모들에 비해서 아래급으로 분류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산 항모가 미국 항모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동력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예.
미국의 주력 항모들은 핵 추진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핵 추진 항공모함은 선체 내에 이 원자력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료 재공급 없이 세계 어느 곳이나 진출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항속력을 가졌고요.
예.
또 연료통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무기와 장비 탑재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오늘 진수한 중국산 001A 항모는요. 일반적인 선박에 사용되는 이 디젤 엔진을 달고 있는데요.
예.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 기종도 한계가 있는데요. 중국산 001A 항모는 폭격기를 실을 수 없습니다. 이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건설 방식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격 배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오늘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예.
사드는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주한미군이 지난달 초에 관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합의에 따른 건데요.
예.
오늘 이동식 발사대 6기, 또 X밴드 레이더, 요격용 미사일을 비롯한 핵심 장비 배치를 마친 걸로 알려졌고요.
예.
성능 시험 등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즉각 반발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경수항 외교부 대변인이요. 예,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서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면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장비 철거를 미국과 한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중국 측은 주한 미군 사드에 포함되는 이 X밴드 레이더가요, 중국 주요 지점 군사 시설과 장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계획에 줄곧 반대를 해왔죠.
예. 러시아도 역시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요, 오늘 제6회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서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성 요소인 사드의 무리한 한국 배치는 심각한 불안정 요소가 되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미국의 최근 행보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북한의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방어적 체계라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강조했던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도 강경하게 단속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고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 피난처 도시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예.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이 어제 예비로 행정명령 시행을 부분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가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예.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였다는 건데요. 지방정부가 단순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그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오릭 판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들었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 집행 관련 지원금에만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시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측은요, 행정명령의 문구가 모호하다면서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시정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오릭 판사는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자신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무기로 삼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예.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이제 법원의 결정을 얘기해 주실 때 행정명령 시행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적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법원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사법부가요, 미국 내 9개 도시에 대해서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일부 법 집행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시행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민자 보호 도시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맥락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이민자 보호 도시는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때문에 체포하거나 수감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예.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심 검문하지 않고요. 불법 체류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풀려났을 때 연방정부에 알리지도 않습니다.
예.
미국에는 이런 이민자 보호 도시가 한 300곳 정도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연방당국의 노력이 협력하지 않는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내 여러 이민자 보호 도시는 즉각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예. 백악관이 어제 성명에서요,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이민자 보호 도시들이 미국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의 복지를 우선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예.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결국에는 행정부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고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8도, 신유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21도, 중강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7도, 희천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1도, 용현 아침에는 5도, 낮에는 20도, 개성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1도, 사리원 역시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21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7도, 풍산은 아침에는 여전히 영하입니다. 영하 2도, 낮 기온 10도,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8도, 운기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7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는 이달 초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들을 겨냥해 사린가스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지역인 칸 셰이쿤 마을에서는 당시 화학무기 공격으로 80여 명이 숨졌으며 미국은 즉각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채취된 사린가스 표본의 제조 공정은 시리아 연구소들에서 개발된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이 같은 방식은 시리아 정권의 특징인 만큼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에로 장관의 발언 외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상세히 공개한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확보한 자체 화학 표본에는 사린가스와 핵사민으로 알려진 안정재가 들어있었다며 이는 지난 2013년 화학무기 공격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불발탄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시리아 정부가 제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 골프장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미군은 오늘 0시부터 4시간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 통제 레이더, 교전 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입장 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작전 운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등 세계 40여 개국 출신 여성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 한반도가 핵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한은 또 외교만이 한반도가 현재 직면한 핵위기와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평화는 가장 막강한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오늘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배수량이 5만 톤인 이 신형 항공모함은 중국의 선양 J-15 전투기들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제작하고 동북부 다레낭에서 건조한 이번 항공모함이 오는 2020년 이후 취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항공모함의 진수는 중국 고유의 항모 건조 기술이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이뤘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30일 해군 창설 68주년을 맞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이 접근하던 이란 혁명 수비대 군함에 경고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구축함 마한호에 이란 함정이 근접 항해를 시도해 이뤄졌다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마한호가 이란 함정의 무선망으로 몇 차례 접촉을 시도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위험 신호로 경적도 수차례 울린 끝에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선박은 당시 마한호에 1000m 이내로 접근했다가 방향을 돌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이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수백만 명 지원에 필요한 구호자금 21억 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을 모금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자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제 열린 고위급 회의 도중 국제 기부자들로부터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예멘 사태를 끝낼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예멘에는 현재 170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700만 명은 굶주림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